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10일 실시된 미국 대통령 후보 TV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보다 잘했다는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 방송이 이날 ABC 방송 주간 토론 시청자 605명을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더 잘했다는 응답이 63%에 이른 반면 트럼프가 더 잘했다는 응답은 37%에 머물렀습니다. 토론 시작 전에 누가 더 잘할 걸로 예상하냐는 조사에선 해리스 부통령 50%, 트럼프 후보 50%로 동률이었습니다. 그런데 토론이 끝난 뒤에 해리스 부통령을 선택한 사람은 13%포인트가 늘어났고 트럼프 후보를 택한 응답은 13%포인트가 빠진 것입니다. 해리스 부통령 지지자 가운데서는 96%가 해리스 부통령이 토론을 잘했다고 평가한 반면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은 69%만 트럼프 후보가 잘했다고 답했습니다. 토론 이후에 해리스 부통령의 호감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론 평가와는 별도로 물은 호감도 문항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호감 45%, 비호감 44%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설문 대상자들 가운데 토론 이전의 호감도는 39%였는데 토론이 끝난 뒤에 6%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호감 39%, 비호감 51%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호감도는 토론 이전 조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이번 토론이 유권자들의 실제 투표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조사 응답자 가운데 82%는 투표 결정에 이번 토론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14%는 토론을 본 뒤에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마음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유권자 대다수는 이미 지지 후보를 결정해 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CNN 방송은 이번 조사 결과가 토론 시청자들 사이에서 나타난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에 토론을 안 본 사람을 포함한 전체 유권자의 견해를 대변하지는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후보는 이날 예정된 90분을 넘겨 105분 동안 경제, 물가, 외교, 임신 중지 권리, 이민, 그리고 에너지 정책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9.11 테러 23주년 추념식이 11일 미국 뉴욕의 그라운드 제로와 워싱턴 DC 인근의 펜타곤, 그리고 펜실베니아의 쉔크빌 등을 비롯한 사건 현장에서 잇따라 열렸습니다.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뉴욕 행사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 J.D. 벤스 부통령 후보 등 정치권 유력 인사들이 일제히 참석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유족과 희생자 동료들이 연단 두 개에 두 명씩 연달아 올라 3천 명 가까운 희생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습니다. 이름을 부른 뒤에는 희생자와의 추억과 고인의 생전에 못다한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당시 희생된 소방관 마이클 로버츠 씨의 사촌 캐시 노튼 씨는 아직도 너무 생생하다면서 사람들이 언제나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X, 옛 트위터 등에 올린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국가적 통합을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로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고 국가적 통합에 전념하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함으로써 2001년 9월 11일에 우리가 잃은 사람들을 기리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잊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견뎌낸다, 그리고 이긴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미국산 장거리 무기의 사용 제한을 해제할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고 있는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수드 폐제시키한 이란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 해외 방문으로 11일 이라크로 향했습니다. 폐제시키한 대통령은 사흘 일정으로 이날 이라크에 도착해 모하메드 시아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와 회담하고 가자지구 전쟁을 비롯한 중동 정세에 관해 논의했다고 이라크 정부가 밝혔습니다. 폐제시키한 대통령은 또한 지난 2020년 이라크에서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한 카셈 솔레이마니 전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정예부대 사령관의 추모비를 방문했다고 이란 국영 언론이 전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목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TV 토론회에서 여러 현안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름도 언급됐습니다. 미한일 간 협력 강화를 독려하는 결의안이 미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68개 국가와 국제기구 고위 인사들이 참석하는 서울 안보대화가 열렸습니다. 북러, 중러 군사협력이 전 세계를 위협한다며 연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 전 지역 함경북도를 제외한 전 지역 흐리고 가끔 비가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7도에서 25도, 최고기온 21도에서 31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맞붙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TV 토론회에 참석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경제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 해법 등 여러 현안에서 충돌했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름도 언급됐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 밤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대선을 56일 앞두고 처음으로 열린 이날 TV 토론에서 두 후보는 경제와 낙태, 이민, 외교와 안보 등 국내외 다양한 현안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로 각각 나서는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두 후보는 첫 토론 주제인 경제 문제에서부터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이 중산층의 재정 부담을 늘릴 것이라며 강하게 밀어붙였고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 바이든 행정부가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논리로 반박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나는 중산층으로 자랐고 이 토론장에서 미국의 중산층과 노동자들을 끌어올릴 계획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라며 반면 상대 후보는 억만장자와 대기업에 대한 감세를 통해 미국의 적자를 5조 달러로 늘리겠다는 이전과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 was raised as a middle class kid and I am actually the only person on this stage who has a plan that is about lifting up.
또한 내 상대 후보는 미국인이 한 달을 버티기 위해 의존하는 일상 용품에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가 트럼프 판매세로 부르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인플레이션으로 끔찍한 경제를 겪어왔고 이는 정말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현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We've had a terrible economy because inflation has, which is really known as a country buster. It breaks up countries. We have inflation like.
이어 게다가 교도소와 감옥, 정신질환자 시설, 정신병원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나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이들은 현재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남미계 노조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며 미국 전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처럼 두 후보는 이날 각 주제마다 상대방의 정책을 비판하고 차별화를 꾀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 분쟁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을 드러내며 부딪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떻게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으며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바라고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나는 전쟁이 끝나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무의미하게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고 싶다면서 이들은 수백만 명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want the war to stop. I want to save lives that are being uselessly people being killed by the millions. It's the millions.
또한 유럽 동맹이 충분한 방위비를 지출하지 않는다는 과거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우리가 훨씬 더 큰 수혜자인 유럽에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2,500억 달러 이상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매우 잘 알고 있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이전에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리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가 이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낼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전쟁을 포기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미국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이번 전쟁에 대한 승리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I believe the reason that Donald Trump says that this war would be over within 24 hours is because he would just give it up. And that's not who we are as Americans.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이 러시아의 침공 직전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고 이후 50여 개 나라의 지원을 이끌어낸 사실을 강조하면서 만약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다면 푸틴은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 앉아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두 후보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차이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분쟁을 막기 위해 적국에 대해서도 설득과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국제사회의 규칙과 규범을 지키는데 미국이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을 내세운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밀한 관계도 비판했습니다.
It is very well known that Donald Trump is weak and wrong on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policy. It is well known that he admires
도널드 트럼프가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서 약하고 틀렸다는 것은 매우 잘 알려져 있고 그가 독재자를 존경하며 대통령 첫째 날부터 스스로 독재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가리켜 김정은과 연애 편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며 이들 독재자들이 아첨과 호의로 당신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분명해 당신이 다시 대통령이 되기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도 절대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자신을 지지하며 했던 말을 인용해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He said because you need Trump back as president. They were afraid of him. China was afraid of him. North Korea was afraid of him.
오르반 총리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직에 돌아와야 한다며 중국이 그를 두려워하고 북한이 그를 두려워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나저나 지금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라면서 러시아도 그를 두려워한다고 했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 밖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데 대해서도 자신의 재임 시절 탈레반과 맺은 약속을 바이든 행정부가 지키지 않은 게 발단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탈레반 지도부를 초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팬데믹 초기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감사 인사를 표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당시 미국은 시 주석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과 관련한 정보에 있어 투명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두 후보는 여성의 낙태권과 이민 문제 등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낙태가 여성의 권리로서 연방정부가 지켜야 할 차원의 문제라고 주장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 주가 결정하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미국 ABC 방송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앵커 두 명의 질문에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답변을 하고 각 후보가 상대의 답변에 반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방송사 측은 한 후보 혹은 사회자가 발언을 할 때 상대의 마이크를 껐습니다. 그러나 이날 두 후보 모두 꺼진 마이크에 대고 말을 하는 상황을 몇 차례 연출했습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는 박빙의 지지율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TV토론은 오는 11월 투표를 앞두고 선거전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편 다음 달 1일에는 미 CBS 방송이 주관하는 팀 월즈 민주당 부통령 후보 대 JD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의 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 간 협력 강화를 독려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원들은 역내 점증하는 중국과 북한의 공세에 맞서기 위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네, 하원이 약 한 달간의 휴회를 마치고 개원 전날인 9일 본회의를 열고 미한일 3국 협력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는 이날 다른 안건들과 함께 구두 표결에 붙여져 압도적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3월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이 5월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지 약 4개월 만입니다. 의회는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조윌슨 의원과 외교위의 마이클 맥콜 위원장, 그레고리 믹스 민주당 간사 등 22명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결의안 공동 발의자로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코널리 의원은 이날 결의안 표결 직전 본회의장 연설에서 미한일 3국 협력은 특히 중국의 공세를 억제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aggression of Xi Jinping and China in the Indo-Pacific region must be met by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버지니아주의 코널리 의원은 미국과 동맹국들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시진핑의 공세에 반드시 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결의안은 우리가 공격에 대응하고 침략을 억제하는 동시에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되 이를 가능하게 할 강력한 동맹을 구축하겠다는 하원의 중요한 성명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령 사모아를 대표하는 아마타 콜먼 라데박인 공화당 하원 의원도 이날 연설에 나서 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s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 North Korea work to destabilize the Indo-Pacific region.
라데마겐 의원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불안정을 야기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 민주주의 국가들은 권위주의에 맞서 단결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일본, 한국 간의 3자 파트너십은 우리 시대의 시급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국인 두 나라, 한국, 일본이 역사적 이견을 제쳐두고 단결하는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의안은 중국과 북한이 역내에서 군사활동을 강화하는 가운데 미한일 3국이 이런 위협을 억제하고 해결하기 위해 방어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결의에는 한일 관계 개선을 높이 평가하며 한일 협력과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의는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탁월한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일 관계 강화는 미국을 포함한 3국 협력에 있어 더 원대한 야망을 품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교, 경제, 안보, 정보 영역 전반에 걸친 한일 협력과 미한일 3국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독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서태평양 지역과 더 넓게는 세계 질서에 안정적 영향을 미치는 미국, 일본, 한국 간의 3국 전략적 공조가 더욱 강화되는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원에도 하원 결의와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이 발의돼 현재 외교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앞서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댄 설리반 상원 의원은 지난 2월 미한일 3국협력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는 개원 후 첫 전체 회의에서 다뤄질 안건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부위는 이번 하원 결의와 관련해 국무부와 상원 외교위원회 측에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위 뉴스 이존입니다.
11일 서울에서는 68개 국가와 국제기구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자 안보 회의체인 서울 안보 대화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북러, 중러 군사 협력이 전 세계를 위협한다며 가치 공유국 간 연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서울의 김환윤 기자와 김영규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서울 안보대화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군요. 먼저 이번 대화의 주제와 참가자들의 면면 전해주시죠.
네, 한국 국방부가 주최하는 서울 안보 대화가 11일 개최됐습니다. 서울 안보 대화는 올해로 출범 13주년을 맞는 연례 고위급 다자 회의체입니다. 이번 행사엔 캐나다와 핀란드, 르완다, 말레이시아, 몽골, 아랍에미레이트, 카메룬, 파푸아뉴기니 등 8개국 장관급 인사와 롯바워 북대서양 조약기구 군사위원장, 오니키 마코토 일본 방위부 대신, 카라 에버크롬비 미국 국방부 정책부 차관 대리 등 68개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9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올해 대화의 대주제는 글로벌 안보 도전과 국제협력 모색이고, 4개의 본회의 세션이 이틀간 진행됩니다.
네, 글로벌 안보 도전과 국제협력 모색. 그렇다면 오늘 첫날 회의에서는 어떤 발언들이 나왔습니까?
영내 전쟁 억제와 규칙 기반 질서 수호를 주제로 한첫 세션의 첫 발언자로 나선 김영현 한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 동반자 조약을 맺으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며 공동 대응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김 장관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수시로 위반해온 공산 독재 정권과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국제 질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러시아를 비판하는 한편, 북한의 불법 무기 지원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하고 있고 무기 거래의 대가로 받은 자금과 기술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력 개발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함께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단순히 한반도나 미국의 위협이 아니라며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사용한다면 세계 어느 나라도 핵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른 주요 참가자들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전해주시죠.
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장관은 지난 몇년 동안 세계는 더욱 위험해졌고 규칙 기반의 질서가 위험에 처했다며 북한과 러시아,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블레어 장관은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추적 보고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 연장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러시아를 비난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핵 미사일 시험 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This includes the DPK's buildup and testing of ballistic missile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anada unequivocally
블레어
condemns this
장관은 캐나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 실험을 분명하게 규탄한다며 북한은 이런 공격적인 활동들을 중단하고 핵확산 금지조약 준수를 재개하고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나서라고 말했습니다. 오니키 마코토 일본 방위성 부대신도 북한 핵미사일 기술의 현저한 발전은 일본과 영내 그리고 국제사회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니키 부대신은 북러는 탄약 지원과 조약 체결 등으로, 중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 항행, 공동 비행을 실시하며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에 입각한 자유롭고 개방된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태지역 국가들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이런 도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분명히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중러의 이런 도전에 맞서 비전통적인 국방 첨단 기술의 신속 도입도 강조됐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이번 대화의 패널로 참석한 카라 에버크롬비 미국 국방부 정책부 차관 대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을 복합 위기 요인으로 지목하면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이들 국가들에 대한 현재의 군사적 우위를 당연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에버크롬비 대리는 관료 체제로는 따라가지 못할 속도로 전쟁에 미칠 여러 첨단 기술들이 민간 산업 분야에서 나오고 있다며 인공지능과 우주, 바이오 등 첨단 기술들을 신속하게 포용하고 비전통적인 방산 물자를 개발하기 위해 민간 업체들을 포용하는 등의 미 국방부의 혁신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는 기조연설에서 사이버 테러와 가짜뉴스 등 새로운 안보 위협의 등장에 따라 전통적, 비전통적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국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글로벌 사이버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대응의 필요성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기자가 전해준 것처럼 이번 대회에 인도태평양 지역 밖인 나토 고위 인사도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발언을 했는지 궁금하군요.
네, 롯바워 나토 군사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엄청난 여파를 만들어냈고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흔들고 있다며 북러 군사 협력을 규탄했습니다. 바워 위원장은 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며 진행하는 북한의 핵실험 등을 규탄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바오 위원장은 다만 북중러 세 나라의 관계가 특정 가치를 공유하는 진정한 혈맹 관계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It's not a relationship based on values. It's not a deep relationship. It's based on the fact that they
그는 북중러 관계가 가치에 입각한 깊은 관계가 아니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고 전략적 목표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해진 데 따른 일시적인 이해관계일 뿐 어떠한 우호관계나 우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신형 이동식 발사대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영내 동맹국 간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ell, look, you know, again, we don't necessarily look at one particular system. We look at the
펜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공개된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가 미국 미사일 방어망의 위협이 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특정 시스템 하나만 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전체 역량을 본다며 가장 중요하게는 의도를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잠재적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영내 동맹국들과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와 더 넓은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공업기업소를 현지 시찰했다면서 김 위원장이 이동식 발사대 바퀴에 손을 얹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이동식 발사대 바퀴는 12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북한이 12축 이동식 발사대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신형 이동식 발사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 향상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미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고위급 회의는 전방위적 확장 억제 공조 방안을 점검하고 북한 핵 위협 시나리오를 처음으로 논의한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BOA는 이번 논의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인터뷰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국방부 국방정책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오헨런 연구원님,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5차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You know, a lot of what's going on is really just managing the mechanics of the alliance. And there's a public dimension as well.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많은 일들은 동맹 간의 역학을 관리하는 것이며 광범위한 전략은 많이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거의 같은 일을 해왔습니다. 재래식 전력 계획에서 매우 긴밀한 협력을 해왔고 미국의 핵 역량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직접적인 억지력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은 한국이 핵 관련 구상에 대해 더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더 많은 가시성을 갖도록 노력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미한 동맹에서 완전히 동등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핵무기를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미국에 대한 한국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라면 좋은 것입니다.
오헨런 연구원님,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에서 처음으로 북핵 위협 상황 시나리오를 다뤘습니다. 실제 상황에 대비하는 데 있어 어떤 도움이 됩니까?
I, however, am somewhat suspicious or at least skeptical about whether there is that much actual decision making happening in any of these consultative.
이러한 협의 과정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결정이 내려지는지 의문입니다.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과 한국이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미리 각본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유사시 실제 실행될 세부적인 로드맵을 동맹 간 절차에 따라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말이 안 됩니다. 특정 상황과 대통령의 결정과 무관하게 말이죠. 한반도에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1945년 이후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대령들과 일성 장군들, 국무부와 외교부 관리들에게 그 결정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옵션은 무엇이며 다양한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생각하도록 도와서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충격이 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만약 그런 끔찍한 순간이 온다면 중요한 것은 전쟁이 전면적인 핵공격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오헨란 연구원님,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정권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거듭 밝혔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전면적인 핵전쟁을 피하면서 미국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You see, that's actually a mistake in U.S. policy, in my opinion. And maybe in Korean policy as well, to the extent Koreans are asking us to say that. It's just not true.
그 선언은 사실 미국 정책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그런 선언을 요구했다면 한국 정책의 실수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현재 핵무기 50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예를 들어 봅시다. 김정은이 한국과 미국인들이 겁을 먹고 행동을 바꾸기를 바라는 시각적 효과를 만들기 위해 바다로 핵무기 하나를 발사했다고 칩시다. 아무도 죽지 않거나 외딴 어촌에서 20명이 죽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끔찍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꼭 북한 정권을 종식시켜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북한이 그 과정에서 핵무기로 서울을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터뜨렸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권을 종식시킨다는 것은 김정은이 이후의 행동을 자제할 이유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많은 한국인과 미국인을 죽이려고 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고 그저 실수입니다.
오헨란 연구원님,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 요구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한국 측은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은 현재로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미국 측은 확장 억제 공약을 거듭 강조했고요. 워싱턴 선언 이후에도 한국 국민 70%가 핵무장을 원한다고 하는데 미국과 한국은 과연 이 목소리를 얼마나 더 외면할 수 있을까요?
Well, first of all, as you know, Eunjun, I've commented on this issue before on your show, and I've said that if South Korea ever decided to get nuclear weapons, I would understand that.
한국이 핵무기를 갖기로 결정한다면 저는 미국의 전략가로서 그 결정을 이해하고 한국을 처벌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동맹을 약화시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결정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매우 강력한 반론이 있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한국 전략가들과 군, 외교부 관리들도 그 반론에 동의합니다. 즉 현재 3만여 명의 주한미군과 10만 명 이상의 미국인 민간인이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공격으로 미국인들이 사망하면 미국의 보복은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을 이유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핵무장을 원하는 한국민의 정서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중 몇 퍼센트가 핵무장 과정에서의 위험과 비용에 대해 생각해 봤을까요? 과연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삼고 있을까요?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국가 안보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국민 투표만 하면 되고 전문가도 선출직 공무원도 필요 없고 정부도 존재하지 않겠죠. 선출직 공무원의 임무는 대중의 정서가 현명한 방식으로 정책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헨런 연구원님,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차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미국의 안보 우산이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전략 자산의 한국 전개 비용을 논의하자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의 발언은 향후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힌트가 아닐까요? 미국의 정권 교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말이죠.
Well, I agree that if President Trump is re-elected or elected for a second time, then we will have to watch very carefully what he says about the USROK alliance, because he was very critical of the alliance.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그가 미한 동맹에 대해 어떤 말을 할지 매우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미한 동맹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고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지원에 후하지 않다고 생각했었죠. 그는 한국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착취한다고 생각했고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했습니다. 의회가 초당적으로 2019년 국방수권법에서 대통령이 의회의 명시적 허가 없이 주한미군을 2만 2천 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 정도였죠. 그 법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의회가 실제로 그런 법을 제정할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트럼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법이 제정됐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이후 어떤 태도를 보일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내년까지 주한미군 주둔비를 두 배로 늘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것이다와 같은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런 말이 별로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이 잘 생각해보고 어쩌면 방위비 분담금을 매년 10억 달러씩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두 동맹국 간 역학관계에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저와 많은 미국인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나 요구에 불쾌감을 느끼고 동맹국, 친한 친구를 대하는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런 시나리오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방위비 분담을 개선했다고 자랑할 수 있고 미한 동맹은 이전처럼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오헨런 연구원님, 영내 안보 상황 악화를 고려할 때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는 앞으로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요?
And I worry that if we keep trying to ask this consultative group to do more and more and more, someone's going to want to pre-write or pre-script.
우리가 이 자문 그룹에 점점 더 많은 성과를 요구한다면 누군가는 가설적이고 이론적이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나리오에 대한 정교한 핵 대응 계획을 미리 작성하고 싶어 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합니다. 그런 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처럼 협의 그룹을 통해 양측이 모든 옵션에 익숙해지고 서로의 견해에 익숙해지며 서로 대화를 통해 주고받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핵 지휘 통제 체계가 견고하고 사이버 보안이 핵 지휘 통제 체계에 적합하며 전쟁이 발생해 평소 통신에 사용되는 물리적 인프라가 손상될 수 있는 상황에서 미한 대통령이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전략적 약속을 하려고 한다면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으로부터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5차 회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한국 핵무장론에 대한 미국의 선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언한 대로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다만 러시아의 도움을 받는다면 생산 역량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10일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기하급수적이란 말은 다소 극적인 방식으로 사물을 표현하는 정치적인 용어일 뿐 현실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First of all, exponentially here is, I think, a political term to kind of explain things in a little bit.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핵무기 생산을 늘리려면 먼저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과 같은 핵물질 생산을 늘려야 한다며 하지만 북한은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로의 수와 종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농축 공장의 수와 역량에 있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영변 경수로를 가동할 경우 이론상 연간 약 15에서 20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하면서 기존 5메가와트 원자로보다 3, 4배 더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지만 기하급수적 증가는 아니란 설명입니다. 경수로가 완전 가동하는 첫 해엔 플루토늄 생산량 증가로 핵무기 생산도 급증하겠지만 이후엔 플루토늄 생산량이 일정해 핵무기 생산량도 일정하게 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또 핵무기 제조에는 다른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ou need many other things than just uranium and plutonium. You need electronics, you need some other special materials.
핵무기 제조에는 우라늄과 플루토늄 외에도 전자부품과 특수재료, 고폭약 등 다른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이 연간 10개 이상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면 놀랄 것이라며 모든 자원을 투입한다면 15개까지 제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늘리기 위해서는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는 수단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면서 현재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원심분리기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원심분리기 제조 원료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심분리기는 특수한 종류의 강철로 만들어지는데 북한은 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In order for North Korea to expand its nuclear weapons, it's got to have more means of building highly enriched uranium or
그러나 영변 경수로가 본격 가동할 경우엔 생산 역량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은 아주 작은 원자로 외에는 원자로를 가동한 적이 없었지만 최근 1년 정도 경수로를 가동했고 시간이 지나면 이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이 생산될 것이라며 이것은 새로운 역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또 러시아가 북한을 돕고 있다면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더 많은 역량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North Korea hasn't had other than a very small nuclear reactor operating, but now just recently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 정권 수립일 연설에서 우리는 지금 핵무기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때 대한 핵무력 건설 정책을 드팀없이 관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 위원장이 구구절을 지음해 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위대한 우리 국가의 용성 번영을 위해 더욱 분투하자는 제목의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블록 체계의 무분별한 확장 작동과 그것이 핵에 기반한 군사블록이라는 성격으로 진화됨에 따라 중대한 위협으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명백한 결론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핵 역량과 그를 국가의 안정권을 보장하는데 임의의 시각에 옳게 사용할 수 있는 태세가 더 철저하게 완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법적인 핵 개발을 미국의 위협 탓으로 돌리면서 언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BOE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김정은이 미국의 위협을 자신의 핵 확장 계획의 근거로 든 것은 매우 공허하게 들린다며 그는 지난해 9월 연설에서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기하급수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의 최근 발언은 어차피 계획했던 일을 하면서 미국을 핑계로 삼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김정은은 수년 동안 미국과 국제사회에 말해왔던 것, 북한은 핵 보유국이며 앞으로도 핵 보유국으로 남을 것이란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제재 해제를 원한다며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끝장내며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자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핵 역량을 임의의 시각에 사용할 수 있는 태세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는 북한이 몇 년간 사용해온 수사적 표현이라며 대부분의 핵 보유국들이 핵무기를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핵 억제의 일환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는 언제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First of all, the idea of quote using nuclear weapons at any time unquote is, you know, rhetoric that we've seen the North Koreans employing for a, you know, a couple of years now.
태평양 사령관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이날 B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김정은의 발언에 대해 이는 김정은이 그냥 김정은답게 행동하는 것이라며 그가 여전히 무대에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북핵으로 허세를 부리고 수사를 늘어놓으며 도발하는 지루한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미한연합군은 모든 상황에 대비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해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한국 담당 부국장을 역임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과 한국은 2022년 초부터 북한의 핵실험을 예측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면서 최근의 발언들은 시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나 정보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핵실험을 한다면 미국 유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다면서 미국 유권자들은 북한의 행동보다는 다른 많은 고려사항에 따라 두 후보 중 한 명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무언가를 하더라도 대선 이후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이 미 대선 전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과 관련해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벤디펜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도 몇 년간 여러 전문가들이 어떤 사건이 북한의 핵실험을 유발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you know, for years, various experts have been predicting that this event or that event was going to be the event that occasioned the next North Korean nuclear test.
벤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다만 북한이 기술적으로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면서도 다음 실험이 언제일지 어떤 식으로든 암시하는 어떤 정보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이 수해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100개 면적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평안북도 의주군 일대는 온 지역이 공사판으로 변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북한 평안북도 의주군에서 본격적인 수해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플래닛랩스가 8일 이 일대를 촬영한 유성사진에는 압록강과 맞닿은 의주군과 위하도의 여러 지역에서 공사가 한창인 장면이 보입니다. 대부분 얼마 전까진 공터였지만 이제는 아파트로 추정되는 직사각형 모양의 건물 기초가 들어선 곳이 많습니다. 압록강과 맞닿은 의주군의 한 지대에는 약 20개의 부지가 형성됐습니다. 또 일부에는 약 50m 길이로 콘크리트가 바닥에 깔리기도 했습니다. 이들 공사부지 옆에는 공통적으로 수해 복구 인력이 머무는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천막촌이 형성돼 있습니다. 앞서 비오이는 북한이 수해 피해를 입은 주택을 철거해 해당 부지를 공터로 만들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수해 직후까지 주택 등 건물이 남아있다가 최근 공터로 변한 지대는 최소 8곳, 면적으로는 약 67만 제곱미터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100개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곳 공터에 불과 며칠 만에 아파트로 보이는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장면은 자강도 만포시에서도 포착됐습니다. 9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는 강변과 맞닿은 지대를 중심으로 정지작업이 벌어진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수해 직후인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수풀이 우거졌던 곳이지만 최근 북한이 이곳에 나무를 정리해 공터로 만든 것입니다. 홍수로 유실된 주택을 대체하기 위해 새 부지에 아파트 등 공동 주거시설을 짓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수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이처럼 대대적인 공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 수해로 인한 사망 실종자 규모를 1000에서 1500명으로 추산한 한국 언론 보도를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구병삼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수해가 그만큼 심각하고 이로 인한 흉흉한 민심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려는 의도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대규모 수해 피해로 전 사회적 역량을 동원해야 하는 비상 상황에서 비난의 대상을 외부로 돌림으로써 민심 위반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주거지역에서 활발한 공사가 포착된 것과 달리 북한 자강도의 군수공장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BOA는 북한 자강도 강계시와 전천읍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번 수해로 인해 북한의 군수공장도 큰 피해를 입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실제로 포탄과 미사일 생산기지로 알려진 전천 28기계공장의 경우 공장 바로 앞 도로와 다리가 유실됐으며 공장 북쪽에 위치한 건물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BOA가 이곳의 9일자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이곳에선 아직까지 별다른 복구 조짐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 뉴스들. 미국에서
President Joe Biden ending his run for re-election shocked
유럽에서
A Russian court Friday handed down its sentence against Evan
아시아에서
Brian Chen was on his way to the gym when the drill began
중동에서
It was Israel's eighth attempt to assassinate Mohammed
아프리카에서
This is the Zohar Foundation a place where more than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 시시각각 벌어지는 뉴스 뉴스들 뉴스 따라잡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배경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그는 특히 이 기간 이라크 안정화 작업에
또 화제가 되는 인물, 궁금한 인물도 소개해드립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매주 금요일 밤과 토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이나 kr.korea.mobi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에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오늘 함경북도를 제외한 전 지역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남과 황해도, 함경남도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평안북도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최저기온 7도에서 25도, 최고기온 21도에서 31도입니다.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 하루 종일 흐리고 오후에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기온은 평양이 23도에서 31도, 안주 22도에서 30도, 남포 23도에서 31도, 신의주 20도에서 30도, 중강 11도에서 23도입니다. 평안도 평양과 안주, 남포는 오후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하루 종일 흐리고 한때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기온은 해주가 25도에서 29도, 개성 24도에서 29도, 사사리원 23도에서 30도입니다. 평안남도 계속해서 함경도와 양강도, 강원도 가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흐린 가운데 기온은 함흥이 20도에서 26도, 해산 13도에서 27도, 장진 15도에서 21도, 원산 21도에서 26도, 청진과 선봉 14도에서 26도, 삼지연 7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함흥과 장진 그리고 해산, 원산과 평강은 흐리고 가끔 비가 한때 내리겠습니다.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 전 해상이 흐리고 한때 비가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하루 종일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오후에만 흐리고 한때 비가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전 해상이 하루 종일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만 서해 먼바다 오후에만 1.5m까지 오르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 단파 5,875, 9,365, 7,465kHz로 주파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11일 실시된 미국 대통령 후보 TV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보다 잘했다는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이 이날 ABC 방송 주간 토론의 시청자 605명을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더 잘했다는 응답이 63%에 이른 반면 트럼프가 더 잘했다는 응답은 37%에 머물렀습니다. 토론 시작 전에 누가 더 잘할 것으로 예상하냐는 조사에선 해리스 부통령 50%, 트럼프 후보 50%로 동률이었습니다. 토론 마감 뒤에 해리스 부통령을 선택한 사람은 13%포인트 늘었고 트럼프 후보를 택한 응답은 13%포인트 빠진 것입니다. 해리스 부통령 지지자 가운데서는 96%가 해리스 부통령이 토론을 잘했다고 평가한 반면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은 69%만 트럼프 후보가 잘했다고 답했습니다. 토론이 끝나고 해리스 부통령의 호감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론 평가와 별도로 물은 호감도 문항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호감 45%, 비호감 44%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설문 대상자들 가운데 토론 이전의 호감도는 39%였는데 토론 이후 6%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호감 39%, 비호감 51%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호감도는 토론 이전 조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이번 토론이 유권자들의 투표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조사 응답자 가운데 82%는 투표 결정에 토론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14%는 토론을 본 뒤에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마음을 바꾸지는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유권자 대다수가 이미 지지 후보를 결정해 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CNN 방송은 이번 조사 결과가 토론 시청자들 사이에서 나타난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에 토론을 안 본 사람을 포함한 전체 유권자의 견해를 대변하지는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후보는 이날 예정된 90분을 넘겨 105분 동안 경제, 물가, 외교, 임신 중지 권리, 이민, 에너지 정책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외교 분야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끝내기 위해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을 타결시키려고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안보를 동시에 보장하는 이국가 해법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후보는 해리스 부통령이 이스라엘을 혐오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가 대통령이 되면 이스라엘은 2년 내에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후보가 독재자들을 존경하는 게 잘 알려져 있다면서 그의 말에 따르면 취임 첫날 독재자가 되고 싶어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김정은과 러브레터도 주고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이런 독재자들과 전제군주들은 당신이 다시 대통령이 되기를 응원하고 있다면서 아부와 호의로 당신을 조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9.11 테러 23주년 추념식이 11일 미국 뉴욕의 그라운드 제로와 워싱턴 DC 인근 펜타곤 그리고 펜실베니아 쉔크빌 등 사건 현장에서 잇따라 열렸습니다.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뉴욕 행사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 J.D. 벤스 부통령 후보 등 정치권 유력 인사들이 일제히 참석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유족과 희생자 동료들이 연단 두 개에 두 명씩 연달아 올라 3천 명 가까운 희생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습니다. 이름을 부른 뒤에는 희생자와의 추억과 고인의 생전에 못다한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당시 희생된 소방관 마이클 로버츠 씨의 사촌 캐시 노튼 씨는 아직도 너무 생생하다라면서 사람들이 언제나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X, 옛 트위터 등에 올린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국가적 통합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미국산 장거리 무기의 사용 제한을 해제할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 해외 방문으로 11일 이라크를 찾았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사흘 일정으로 이날 이라크에 도착해 모하메드 시아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와 회담하고 가자지구 전쟁을 비롯한 중동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라크 정부가 밝혔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또한 지난 2020년 이라크에서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한 카셈 솔레이마니 전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쿠두스관 사령관의 추모비를 방문했다고 이란 국영매체가 전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